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무기를 실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이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마음, 주의가 없는 마음, 주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깊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생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요 또 개인은 물론 어둡고 부도덕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 이래 남다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총 87번에 걸쳐서 바울이 전한 총체적인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바울이 와서 한 3일 정도 부흥사경회를 인도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매료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설교자 중에 명설교자인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한 사람은 벨릭스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죄수 바울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벨릭스 부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피면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벨릭스인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풀네임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그는 주 52년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분이 높아져서 총독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 이름은 드루실라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녀요 사도 요가부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서 매혹적이고 발랄한 미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소녀였을 때 소아시아 동부의 코마게네 왕국의 왕자와 결혼을 했지만 이 왕자가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결혼은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친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난 다음 그 오빠가 아그리파 2세가 여동생 드루실라를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의 미모가 탁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한 벨릭시라고 하는 사람이 드루실라를 깨웠고,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루실라로서는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인 셈입니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복음을 지금 듣게 된 것이죠.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피의자의 신분에서 벨릭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피의자의 신분에 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피의자가 타결을 입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보호를 했고 야함을 틈타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했지만 바울에게서는 드러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22절에 나타나고 있지만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도가 어떤 도인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도를 알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아내 드루실라 탓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같은 동족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낸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그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고, 이 보류하는 과정에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벨릭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불렀지만 바울을 부른 목적은 공적 재판을 위해서 신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이유는 유대인 아내인 이 드루실라가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전하는 도,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본을 보면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 이런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른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 온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기소를 당했는데 바울은 또다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어떤 일로 조서를 쓰기 위해서 경찰서에만 가도 위축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기소를 당한 피고인의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고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모두가 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요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믿는 공적인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절대 열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정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그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단지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론했다라는 이 말 본래는 토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다소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토론했다, 디스커스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연설했다, 설교했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바울이 오늘 저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설교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벨릭스에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토론이 아닌 선포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설교를 싫어합니다. 대신 뭘 좋아하는가 하면 토론을 좋아합니다. 토론을 좋아한다는 말은 권위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면서 복음을 설득시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말로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로서 사실은 선포, 고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강론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바울은 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옳고 바른 것이 의지요. 특별히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의도하신 삶의 형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로마서를 기술해가는 방식으로 아마 의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냈을 것이요. 이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합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불의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는 모든 잔인함과 욕망 그리고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죠?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이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하고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전도자 바울로부터 옳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으니 양심이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옳고 바르지 못한 자신의 삶이 더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도 선포했습니다. 절제, 자기 통제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절제는 남을 통제하고 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죠. 욕정과 탐욕을 조절하는 이 바로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바를 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중독이란 뭔가? 중독은 절제 능력의 상실의 결과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 환자가 된 것입니다. 돈과 섹스와 마약에 중독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는지 몰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벨릭스와 두르실라 부부는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불의한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절제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벨릭스, 두르실라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던 중에 갑자기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벨릭스와 두르실라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심판주가 되신다. 당신이 나를 심판하지만 주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하늘에서 내가 재림하는 것을 인생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심판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든지 다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든지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실정법상 죄인이고 벨릭스는 죄인인 바울을 심문하는 총독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심문할 때 피고인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법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재판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재판정에 가면 정말 피의자가 덜덜 떤다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매우 움츠러들고 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벨릭스가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고 피고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예요. 피고 바울은 당당한 반면 총독 벨릭스와 두르실라는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한 총독 벨릭스가 왜 바울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작용은 죄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령을 어기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래 아빠가 자녀를 부르면 자녀는 기쁘게 아빠 품에 안겨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기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심령은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두려움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되는 이유가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정서가 너무 암울하고 너무나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복음을 듣는 청중들도 복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에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 얻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있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회개 메시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됩니까?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죠. 그냥 주일만 나와주시고 주일 그것도 낮예배만 나와주시면 뭐 구원 받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로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 분위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그래요. 주일 낮에 나와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신자로 다 취급해주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복음을 말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부담 없는 메시지를 듣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일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엊그제 한 200명 정도 세원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요. 예수 믿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는 임직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그럴듯하게 말하면 피로연이겠지만 다과회를 가졌죠. 거의 2시간 반 동안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심하기 전에 복음은 죄인을 기쁘고 즐겁게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선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요구합니다. 그 후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죄인의 마음에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벨릭시 부부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들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세상을 좋아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돈과 명예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두려워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두려워했던 것은 벨릭스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그 숨은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한 인식을 불어넣을 때 성령이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한 혐오심을 갖도록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에 차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벨리스키 부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한 이 복음의 칼날에 의해서 영혼이 찔림을 당하게 되면 양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리한 복음의 칼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깊은 실체를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줍니다. 벨릭스 부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두려웠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거스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는 요소가 전혀 없었다면 벨릭스 부부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돈은 스캔들이라, 거친 돌이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는 마음이 불편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복음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사람을 베면 아프죠. 칼이 사람을 베면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의 칼날이 그 영혼을 갈라놓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것은 버린 자식이죠. 사생자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은 죄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들 안에 죄로 인한 죄책감이 다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상담, 치유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마치 프로포폴 맞듯이 잠시 동안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긴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제대로 선포되면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면 양심의 괴로움과 잠재되어 있었던 죄책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깜깜한 밤중에 벼락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면 흑암에 쌓여있었던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죄 참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그 영혼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사인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술할 부위를 메스로 그 부위를 잘라야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수술 전날 밤 밤잠을 설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픔이 없다면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왜 밤잠을 설치겠습니까? 복음의 칼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빌보 간수장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고 이 십자의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대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면 벨릭스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반응,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여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율과 자비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맡게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벨릭스 부부는 다소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지만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될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적 회개를 했던 사람인데 율법적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구약에? 가인, 아합,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뜹니다. 일시적으로 눈물도 흘러요. 회개 징후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누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워버립니다. 토했던 것을 도로 먹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이 선포되어 양심이 자극을 받는 그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한 거예요. 피하려고 바울을 면전에서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하고 계속 있다가는 내 영혼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을 물리친 것처럼 복음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요.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의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자신의 삶의 내용을 바라볼 때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외양을 가꿉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치장합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도 겉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듣고 괴로움을 느끼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반응을 보여야 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맞습니다. 이제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죄받은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세요. 마음에 들었으니까 또 오셨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떤 현상을 때로 보이는가 하면 무겁다 그래요. 마음이 편치 않다고. 물론 제가 만약에 율법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더 잘 전하지 못한 탓이라면 그것은 제 탓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게 매우 힘들다, 무겁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벨릭스 같은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긴 한데 지금은 좀 그렇고 다음에 믿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가라. 다음에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항상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의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일관된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했고 특별히 이 벨릭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뭐 돈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재력갑니까? 가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배고팠던 그런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벨릭스가 지금 바울에게 돈을 받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바울을 지금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구제품을, 구제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이 벨릭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재물은 바울 개인의 재산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기근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한 재물입니다. 벨릭스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복음이 아닌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장로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없지 않거든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였죠. 적어도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가진 자가 더한다고 죄수로부터 돈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만몬이에요. 창조주의 건물주라는 말 일반적으로 이제는 회자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래요.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실패와 좌절, 그 죄 뒤에는 항상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조사하려면요, 자금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금 추적만 하면 흐름이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돈에만 욕심을 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싫어하거든요. 죄가 없으면 방면해야 되는데 방면하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조건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행정관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늘 대통령 여론조사하죠. 그죠? 몇 퍼센트가 찬성하는가.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돈과 인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과 인기, 세 사람이 섬기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돈과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습니다. 돈과 인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 너머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빛 앞에 죄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지만 정작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죄는 지배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확장시킵니다. 영혼을 장악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그 영혼이 장악당한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 바울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로마서 7장에서 죄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 영향을 끼치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양심이 우리 자신을 책망하지요. 그럴 때 항거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는 것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 부정적 정서, 두려움, 수치심, 부끄러움,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프죠. 아플 때 마취제를 놓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다 뭐라 그러죠? 마취제 많이 맞으면 빨리 안 난다 그러죠. 고통스러워도 좀 참아야 빨리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복음교사들이 어떤 일을 잘하는가? 마취제를 잘 두는 거예요. 어리고 힘들면 그 즉시 처방을 내립니다. 힘들어하면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게는 양약이 아닙니다. 해악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복음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살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27절에서 확인했지만 이태 동안, 이태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구류에 잡아놓았습니다. 얼마든지 이전처럼 불러서 사도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죄수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거니까 얼마나 풍성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벨릭스의 마음은 복음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돈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로마 역사에 의하면 주 60년에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드루실라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는 AD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 아시죠?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할 때 죽임을 당했다고 요세푸스가 고대사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들 부부의 말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짐작한데 결국 불신 상태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기 전에 복음을 믿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 떨었고 양심도 움직였고 자기 죄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전도 초청 주일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죠? 전하기 전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은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먼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복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인지를 아는 자로서 한 주간 남은 시간이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총체적 복음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권면도 하시고 권유도 하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칼날에 베어야 되고 자신의 속사람의 그 숨은 수치와 두려움이 드러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요. 주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에 힘입어 참된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더듬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오나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는 그러지를 못했고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상당 기간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과 사람의 인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망하는 자리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의 상태가 여전히 죄와 더러움과 또한 죄 억눌린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돌이켜 주셔서 참된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받아내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일날 전도 초청주일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들 가운데 참으로 힘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포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참된 영적 교통과 삶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274장.